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박승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인류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리더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도시 중에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도시로서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으로 약 한 56km 정도 떨어진 부유한 항구 도시로 당시에 과학과 의술이 아주 발달했고요. 경기장과 도서관과 극장이 있는 아주 국제화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들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는데요. 특별히 황제 숭배가 어느 도시보다도 열렬히 앞장섰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기 위해서 최초의 신전을 세운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로마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신전을 세운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생활이 매우 윤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 차원에서 금융도 지원해주고 다양한 세금 혜택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도시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밀고와 색출의 대상이 되고 언제 잡힐지 몰라 불안해했고 경제적인 불리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잡히면 모든 것을 압수당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작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왜소한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중요한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서머나 교회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모른 채 하지도 않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회에 시련이 있었는데 환난과 궁핍입니다.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어려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궁핍은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당하는 가난입니다. 예수 믿어서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곳이 서머나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테러를 강할 각오를 하고 교회에 다녀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로마치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장사의 귀재였던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의 이름이 길드라는 조직입니다. 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꼭 거쳐야 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향하여 내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정해야만이 그 조합에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상인 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혜택을 박탈당하고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슴에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운전면허증 안 주는 겁니다. 이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세금을 10%만 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70에서 80%씩 세금을 떼어서 아예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건물이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이번에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임현수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감형이 되어서 종신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내진 첫날부터 무더운 여름에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고요. 뼈를 내이는 차가운 겨울에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병원 시세를 몇 번이나 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임현수 목사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여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니까 죽을 정도 되면 병원에 싣고 가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질문에 혼자서 밥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석방이 될 때까지 2757끼를 혼자서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이 든 삶을 살았습니까? 과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재정적인 궁핍함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혼이 아닙니다. 아예 내 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적인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닥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런 삶을 사신 분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가게를 빼앗기고 집들을 빼앗기고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감옥에 갇힌 가족들이나 또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보는 옥바라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가 절절절 나오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또 그리고 사랑해 주었다는 거죠. 아예 살아있네. 안 잡혀갔네, 어려웠었겠네,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애틋하게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아노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런 반문을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실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데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부요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플루시오스는 물질적인 차원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차원의 부유함입니다. 서문화교회 교인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또 물질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아주 부자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잘 견디면 좋은 것 줄게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7, 80년이면 반드시 끝난다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환난과 핍박 그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고통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아무리 길어도 그 일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그 끝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복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축복에 정말 영적인 부자의 복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함정에 몰아넣고 화형을 시키고 또 뒤에서 이상한 짓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당시에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핍박을 당하도록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던 세력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자들 바로 이것이 자칭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사단의 무리들의 사주를 받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불에 태워 잔인하게 죽이는 사단의 앞잡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으니 이들이야말로 사단의 앞잡이라고 주님이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목숨 걸고 핍박했을까요?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신념, 잘못된 일에 앞장을 서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나는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진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고난을 끝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차 큰 고난이 닥쳐올 텐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난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요, 참 위로의 말들을 많이 가서 하게 됩니다. 뭐 아무리 뭐 죽을 병에 걸렸어도 정말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암 몇 개였는데 그분이 회복됐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의 삼촌이에요. 아마 그런 일이 집사님에게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집사님, 하나님이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담당하는 닥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배 끊으셔야 합니다. 술 끊어야 합니다. 안 끊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 창자 이곳에서 이곳까지 잘라내야 합니다. 수술하는데 사인하십시오.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겁주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몰려올 것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예비하기 위하여 옷깃을 여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환난의 이 핍박의 주체가 로마의 정부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일제 형사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아예 활동을 못하도록 고문을 가하고 아예 완전히 그냥 그 감옥에서 죽도록 놓아두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지도자들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할 것이다. 모두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 수 있도록 시험삼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사에 등장하는 순교자 폴리갑은 이 서머나 교회 네 번째 목회자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박해가 심해서 총독에게 붙잡혔을 때 총독은 이렇게 폴리갑을 회유했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너의 목회를 다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살려주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러자 폴리갑은 이 말을 듣고 기도한 후에 총독을 노려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내가 어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소. 그리고 총독을 향하여 우리의 삶은 잠시 살다 가는 것이요. 총독, 그대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산채로 장작 더미에 올려졌습니다. 보통은 묶어서 장작 위에서 올려서 화형을 시키는데 아예 그냥 산채로 풀어놓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폴리갑이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폴리갑을 잡아 죽이라고 불타서 죽는 폴리갑을 향해서 돌도 던지고 나무도 던지고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을 벌인 주체가 사탄마귀라는 것. 이렇게 공격을 했던 로마의 군인들 수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자행했는데 그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은 사탄마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이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 정말 신앙생활 자라가는데 나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들, 바로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마귀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마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유일한 공격무기 그 말씀으로 양날의 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앞세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모든 사단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어떤 나의 삶의 길을 방해하는 정말 오직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나의 삶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달라는 사단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우리의 자녀가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자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고 흑암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붙잡아주시고 인도해달라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난과 시련의 기간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고난의 기간은 제한이 있고 그리고 길지 않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불과 10일 뒤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10일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도 아니요 짧은 시간도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환난과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겁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지 시험해 보자고 제의합니다. 하나님, 아 욥이 동방의 그 부자 아닙니까? 아 그리고 뭐 자식 10명인데 10명 다 잘 돼서 저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없애버리면 욥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리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의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물을 다 앗아가고 자녀들까지 다 죽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는데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는데 어차피 돌아가는 것도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거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탄이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또 다져가서 참소합니다. 몸이 괜찮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욥의 몸은 건드려도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궁핍이나 가난함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변화시키는 시험이고 변장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만하고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사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주셔서 오히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꽉꽉 막힌 동굴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나에게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되신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그 동굴을 뚫고 우리를 터널 밖으로 인도해내서 새로운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말은 죽을 정도로 충성을 하면 보상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진짜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뭡니까? 로마의 군인에게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죽은 줄로 확신하고 내가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고 죄와 싸우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순교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진짜 헌신된 사람인가 아닌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간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가다가 못 간 것은 변심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르쳐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듯 기도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책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머나 교회는요, 주님께 끝까지 칭찬만 받았습니다. 끝까지 칭찬만 받고 충성을 다한 소머나 교회 성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관은 스테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격렬한 경기에서 최후의 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이루는 말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의 금메달 같은 경우입니다. 당시 서만에는 올림픽 주 경기장 같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매년 그곳에서 우승자에게 꽃으로 만든 화관을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박수 간체를 받고 영웅으로 존경을 받고 후한 상급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평생 연금이 나옵니다. 뭐 금연아 같은 경우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연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김연아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피겨의 역사에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최후의 심판 날에만 받는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내가 오늘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 새로운 삶을 내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이런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이 시간 임하고 이 시간 역사하는 이 비밀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심판이 면하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겁니다. 이제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무저갱에 갇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로 완전 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가 돼서 둘째 사망인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진짜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이기는 자가 돼요. 천국까지 직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